오늘 말씀은 시편 8편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존재,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놀랍고 매우 근원적인 사랑, 성부, 성자, 성령 간에 영원히 서로를 위하는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성부는 성자를, 성자는 성부를, 또 성부는 성령을, 또 성령은 성자를, 성부를 서로 교통하며 서로를 보완하며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영원한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쏟아 부어주셔서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함께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더 큰 영광, 더 큰 기쁨, 더 큰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도 그 하나님의 본질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존재, 사랑을 받는 존재, 사랑이 있어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행히도 타락하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 안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본질의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독합니다. 사람들은 미워합니다. 다툽니다. 죽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간에 나누는 그 고귀한 사랑의 본질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은 불 꺼진 방처럼 어둡고 쓸쓸하고 외롭고 미움과 증오와 이기심과 자기중심주의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큰 담을 쌓고 교통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위하지 않습니다. 한 청년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 자살한 청년의 유서에는 여러분은 살기 위하여 반드시 사랑을 가지십시오. 사랑해야 삽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이 없었던 이 청년은 그의 심장이 식어버렸습니다. 이 청년에게 삶의 의욕을 불어줄 만한 에너지를 심장이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고독합니다. 인간은 쓸쓸합니다. 인간은 위축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간의 기쁨의 사랑을 나누면서 그 놀라운 그 서로를 위하고 행복한 사랑이 인간에게 쏟아 부어지고 인간도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끼리 서로 사랑하고 가슴이 뛰고 삶의 에너지가 넘치고 서로를 위하는 삶을 사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불행히도 죄에 빠진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속죄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 대신 죄에 빠진 인간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고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의 첫 번째가 그래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사랑하는 존재, 사랑받는 존재, 사랑으로 서로 행복한 존재가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서로 간의 관계를 맺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거듭난 성도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삼중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삼중적인 관계입니까? 첫째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간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곳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그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쏟아부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의 심령 안에 오셔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거듭나므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먼저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도 인간에게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없고 아무도 내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아니했다고 부인할 수 없고 아무도 나에게 예수를 소개해 주지 아니해서 내가 예수를 믿지 못했다고 마지막 심판대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나아간 것은 먼저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책임으로 죽음의 길을 가고 마지막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영접하도록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거부하고 마지막 심판 때에 아무도 나에게 소개해 주지 아니해서 내가 예수를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다 그 사람의 책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저 악한 자여 지옥불로 떨어져라 라고 마지막 형벌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오늘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초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 예수를 영접하라. 그리고 나와 교제하자.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영원한 행복, 기쁨을 누리자. 이와 같은 성령님의 인비테이션, 초대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 닫아버리고 그리고 자기중심적 자기 욕망적, 자기 혼자만의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 결과,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러한 많은 불행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때때로 사람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고 슬픔을 주기도 하고 커다란 성공에서 그 나락이 없는 밑으로 추락하게 또 만드십니다. 그럼으로써 자기를 반성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뭐 대단히 그 권력에서 높은 데 있던 사람들, 부와 명예를 차지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구치소에 가고 감방에 가고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이제 어떻게 해야지? 그러할 때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네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인간이란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그의 아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적 에세이를 읽다가 그 기독교를 소개한 그 책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도 이렇게 탁월한 구원관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 어떤 종교에서도 보도 듣도 못한 놀라운 창조주의 이야기, 이 세상의 창조의 이야기.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였고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의 이야기, 누구든지 그 예수를, 그 아들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토록 영생하게 되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는 우리의 내세관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발견하고 그 즉시로 예수를 영접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다는 사람의 간증도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희망 없이, 목적 없이 날마다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친구하고 흥청망청하는데 어느 날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교회 한번 나가라고, 나가보라고 그렇게 권고를 해서 인생이 무력하고 목적도 없고 그저 이런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냐라는 그와 같은 시점에서 교회라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가면 뭐가 새로운 게 있을까 해서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새로운 세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며 그냥 그렇게 자포자기하며 살았던 자기의 인생을 후회하고 그것을 다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마침내 목사님의 사모가 되었다는 그와 같은 관증도 들어봤습니다. 성령님은 이 시대에도 여러 방법, 여러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도록 사랑의 그 빛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생명의 꽃을 피우도록 가까이서 속삭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그에게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랑에 반응을 하는 하나님과의 이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인간은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전에는 결코 평안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거기에 영혼의 평화가 있고 인생의 목적이 있고 인생의 갈바가 있고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인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 속에 물고기를 보세요. 강물 속에 또는 바다 속에 그 물고기들은 힘차게 헤엄치고 움직이고 살아가고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물고기가 넓은 세상, 바깥 세상을 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강물에서 벌쩍 뛰어가지고 땅으로 딱 떨어졌다. 그 순간 그 물고기는 제약을 받습니다. 가지도 못하고 펄떡펄떡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결국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만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참된 가치가 있습니다. 영혼이 숨을 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영광 돌리고 그와 관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인간이 맺어야 할 관계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맺어야 할 관계는 인간은 같은 동료로서 다른 인간들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 살도록 디자인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만약에 개별적으로 고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면 남자와 여자를 만들지도 않았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한 남자만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가생식으로 그냥 발전할 수 있도록, 자녀를 이렇게 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손이 번성하면서 고립적인 그저 인간 개체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도 존재 방식이 혼자 고립되어서 홀로 존재하시는 신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한 몸을 이루면서 마음을 같이해서 상호 협동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서로 사랑하는 상호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한 몸이 되어서 거기에서 자녀가 출산하고 가족을 이루어서 가족의 단위로 서로 위하고 그 가족과 가족이 또 모여서 거대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리고 또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이 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러면서 서로를 위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로서,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사를 하는 가운데 그가 인용한 성경 구절을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 성경적인 취임사를 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미국이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이 미국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모든 악한 것, 음란한 영은 다 물려가고 이방 우상 숭배는 다 물려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경제, 정치, 외교 모든 면에서 아름답고 발전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하나님은 사용할 것입니다. 그 도널드 트럼프가 인용한 성경 구절을 보면 How good and pleasant it is when God's people live together in unity. 이것은 시편 13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가 연합하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잘 살아가는 그 세계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세계이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계입니다.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은 다른 백성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들을 위해야 된다. 서로 연합하여 즐거워하고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 평화입니까? 전쟁이 없는 사회, 전쟁이 없는 세상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사람들이 외친다고 해도 아무리 유엔에서 그것을 그렇게 그런 세계를 만들고자 시도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반응하며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같은 인간끼리도 사랑할 수가 있다. 인간끼리도 서로 평화할 수가 있다. 오직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만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주 예수의 밝은 빛이 드러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성령님은 각 개인들의 마음속에 지금도 찾아가서 꽁꽁 얼어버린 그들에게 사랑의 빛을 하염없이 비추면서 그들에게 부드러운 소리로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이런저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저런 사인과 이런저런 여러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라,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인간끼리도 서로 사랑하며 더불어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간은 다음으로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것을 다스리도록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 6절에 보아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만드신 우주 만물을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그가 다스릴 것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동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 위에 자연을 잘 가꾸고 보존하고 보호하고 더욱 발전시키도록 우주 만물을 잘 다스리고 가꾸고 이끌어가라는 그 명령, 문화 명령, cultural mandate를 주셨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땅을 정복하라 라는 정복하다, subdue는 히브리어로 카바시, 속박이 되게 하다 또는 속박 속으로 가져오게 하다. 인간은 우주 만물을 속박해야 됩니다. 자기의 손아귀에 두어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 다 다스리고 통제하고 그것들이 자기들의 특성을 가지고 잘 살아가도록 보살펴야 되고, 너무나 많은 사람을 해치거나 다른 동물을 죽이는 것 같으면 그것을 절제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제어를 해야 되고, 이렇게 동물들을 정복하고 잘 다스려야 합니다. 또 인간 자체도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인 까닭에 인간에 대한 탐구와 탐사,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너의 손아귀 아래 두어라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농작물, 원예술, 동물, 낙농업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 예술에서도 발전적인 면에서, 좋은 면에서 연구를 하고 이것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문화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말은 또 그 봉사하다라는 말, 잘 보살피다, 가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며 만물을 그 발에 두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다스리다라는 것은 지배권을 가지다, 히브리어 동사로는 라다하, 다스리다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자연과 더불어서는 그것을 잘 돌보아라, 보살펴라, 그것을 잘 가꾸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람끼리 서로 평화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더불어서 동물들을 잘 가꾸고 그리고 자연을 보살피고 사랑해야 됩니다. 자연이 아름답게 유지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연을 파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진정한 자연보호, 자연의 발전, 그러므로 이것도 거듭난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평화를 누리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 속에서 인간끼리도 평화하고 그러한 사람의 마음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어서 항상 그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평화롭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사람 본질 스타일 그 자체가 부드럽고 온유하고 선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연을 사랑합니다. 자연을 아낍니다. 자연을 보고 감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전능하신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살아가며 또한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인치심 속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인간끼리 더불어 살아가며 평화를 누리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자연을 사랑하고 잘 보살피고 그 자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언제나 자유로운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언제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언제나 좋은 미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활짝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